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자는 어떤 찬양대의 책임자 또는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개개인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찬양대가 함께 불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할랏은 어떤 음악의 한 분위기, 한 곡조를 말하는데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 1절이 시작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세상의 이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 물리적으로 조금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정이고 의지적인 사고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지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관념적인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4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또 다른 표현으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번 내가 원하는 삶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관념적으로도 신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만물 속에 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보여주시거나 잘 숨기셔서 뭔가 이렇게 지각적으로 뛰어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느냐. 월요일 기도 11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사건건 그것을 방해하시는 분으로, 나를 못 살게 구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이성과 경험을 너무 맹신하는 것이죠. 나 알 만큼 알아, 배울 만큼 배웠어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냐,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패했다라는 단어는 잠언에서는 샘이 더러워진 것으로, 예레미야에서는 띠가 썩어진 것으로, 그리고 도시가 멸망할 때, 왕이 무너질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했다라는 말은 본래의 모습에서 어그러진 것, 그러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물건을 뭐 훔치지도 않고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증한 일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일이 다 가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 내가 어떠한가 보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러니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망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 부패되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러한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자들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 신실한 삶에 헌신된 자들이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 무지하냐? 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그러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떡은 그들의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 익숙한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이고 쉼 없이 해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삶을 사는 것을 떡 먹는 것처럼 익숙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몸부림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생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묵상했던 52편에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목숨을 잃은 아이멜렉처럼 또 아무런 잘못이 없이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이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니 악인 때문에 좌절하고 또 악인이 득이 양양한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있는가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악인이 득이 양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 누가 알아주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홀로 분투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런 자를 보고 계시고 그러한 자를 살리시고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망하고 의인은 살리시고 건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5절과 6절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시작할 때 나오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곳에서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결국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흩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 52편 5절에서는 네 장막에서 뽑아내겠다. 내 뿌리를 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악인의 결말은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사람이 누구이냐?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포로된 상태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악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때문에 삼킴을 당하고 포로된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떠한가를 똑똑히 보라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산 자는 두려움을 맛보고 포로된 것 같은 삶을 산 자는 되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성공과 거침없임을 보고 또 그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지만 오늘 시편 본문이 말하는 그들의 결말이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건지시면서 지금도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거침없이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포로된 것 같은 고생 많이 하는 삶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건지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